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주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인간은 저마다 소위 wish list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성취하기를 원하는 소원의 리스트를 갖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강렬할수록 소원을 넘어 열망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열망을 보통 일곱 가지로 표현합니다. 일곱 가지 열망이 있어요. 첫째, 건강하게 살고 싶다. 건강에 대한 열망. 둘째, 부유하게 살고 싶다. 부자에 대한 열망. 세 번째, 편안하게 살고 싶다. 평안에 대한 열망. 네 번째,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 관계에 대한 열망. 다섯 번째는 내 이름을 내고 싶다. 명성을 누리고 싶다. 소위 명성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고 가고 싶다. 업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성공의 열망이겠죠.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것을 보편적 인간의 7대 열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다라는 경건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17년 16세기, 15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예요. 저 유명한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구원의 교리,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혹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강조된 것은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가톨릭의 교권과 대립하며 이 진리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강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100년이 흘러가요. 150년이 지나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이 일어나고 160년이 지나던 해, 소위 17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에 이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건주의 운동. 1675년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작은 책자 하나가 쓰여집니다. 그 책자 이름은 경건한 소원 혹은 경건한 열망, 피아 데스테리아,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자가 발견되면서 당시에 잠자던 크리스천들을 일깨우고 경건하게 살고 싶다는 경건의 열망을 일깨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는 이런 경건의 열망을 갖고 일생을 살아간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를 열망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경건한 삶, 영어로는 경건한 삶을 Godly Life라고 말합니다. Godly Life. 경건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God에다가 ly 붙이면 Godly,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집요하게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충돌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박해에 직면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각오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박해받을 각오를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박해받을 각오를 합시다.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의 교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12절에 선행하는 10절과 11절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경건의 삶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를 수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2절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티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세 차례 이상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박해받은 도시, 박해받은 장소를 열거하며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가를 말합니다. 안티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자, 이 도시들은 지금에 다 터키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여기서 박해받은 경험을 회상하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의 칭찬, 박수, 인정만을 기대하고 산다면 차라리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건의 삶이 가장 바른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박해만 받도록 버려두신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뭐예요? 건지셨느니라. 마지막 내 삶이 다하기 전까지는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몇 번의 박해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박해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더욱 박해가 올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이런 거짓된 세상,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이죠. 현대 오늘의 선교 현장에서 박해와 순교 이야기를 담은 아주 좋은 책 한 권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어요. 책의 제목이 박해와 순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글판 서문에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선교사 훈련하시는 이태웅 목사님이 서문을 쓰셨어요. 이렇게 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박해와 순교가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나간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순교자는 무려 9만 명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한 해에 9만 명이 순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도 박해와 순교는 이 지구촌의 어디선가 일상사처럼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도 이런 박해를 실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안심해도 좋을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인구 감소잖아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돼요. 나라를 지탱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이슬람에서 와요. 이슬람에서.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과 함께 종교 갈등과 박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기독교인 박해 한번 눌러보세요.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0.24초 안에 857만 개의 기사가 뜨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공적 삶에 관한 포럼의 국제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 제약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어느 정도 다 종교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과 박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70%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남의 나라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종교 제약과 박해가 치열하게 진행 중인 대표적인 나라들은 물론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38개국, 그리고 공산주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나라 8개국, 힌두 국가 하나, 불교 국가 하나에서 가장 치열한 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번에 투표하는데 우리의 투표 속에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국회에 가서 이 땅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 증진에 기여할까? 혹시나 이 사람이 가진 성향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두 번째로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언급한 전 세계적 박해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극복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책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들이 가진 이런 복음적 신앙에 대한 박해, 무신론자들에 의한 혹은 이교자들에 의한 박해를 받을 때 이 박해를 직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적인 확신, 그것은 말씀을 통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종교적 보편 현상을 가리켜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쉽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종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뭘 믿든지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 잘 믿지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길이라면 아무것도 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면 아무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원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원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다원주의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비상적으로 들으면 마음이 넓은 사람들 같아요. 다원주의자가. 관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다원주의자들이 관용을 베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사탄은 우리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의 풍조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상적인 종교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절대적 확신이 오늘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다원화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의 장.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1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해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가치관. 자,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과 맞서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길을 걷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배워 말씀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익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넘어서서,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성경이 주는 유익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의 전 존재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유익을 끼쳐 우리로 의의 길을 걷게 합니다.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는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유일한 선택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삽시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시작.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로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목적.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성경에 중요한 역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선행,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선행하고 살아야 돼. 이제는 선행하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구속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 다음은 뭐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선한 행위에 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박해를 한번 받으면 박해받은 대상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복수하고 싶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상관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박해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이어서 로마서 12장의 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예, 숯불을 여기다 머리다 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막지대에서는 최고의 친절이 뭐냐면 숯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머리에다가 뭐 이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예, 거기다 숯불 가지고 이웃들에게 숯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쁘게 행한 사람에게도 숯불을 선물로 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을 향한 성경적 전략이요 성경적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행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2007년, 오래되지 않았죠. 2007년 4월 18일. 역시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곳이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인데 투르키예에서 일어난 박해 이야기. 투르키예, 터키의 북동쪽 마라티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선교하던 독일 선교사 틸만 게슈케 선교사의 가족이에요. 당시에 이 선교사님은 46세였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이제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피스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 가서 늘 투르키예어 스터디 바이블을 만들고 각주를 쓰고 투르키예어를 독일어로 독일어를 투르키예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문서 사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독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이제 오피스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위해서 아침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각에 자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 터키 선교사님의 현지인 동역자 투르키예 사람의 동역자 네가티 아이딘 목사. 이 사람은 35살이었어요. 역시 자기 아내와 두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그도 이제 오피스로 떠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일꾼들 몇 사람과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피스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끝나고 오후를 맞이하면서 갑자기 한순간 여러 명의 청년들이 그들의 오피스 공간에 침투를 했습니다. 난입을 했어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틸만 선교사와 네자티 목사의 입을 틀어막고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온 몸에 150곳 이상을 난자를 했습니다. 150곳 이상을 칼로 온몸을 난자를 하고 두 사람의 목을 참수해버렸습니다. 목을 땄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슬람 청년들이었어요. 과격한 이슬람파 청년들. 그들은 그날 저녁에 다 붙잡힙니다. 며칠이 지나고 틸만 선교사의 부인 수산나가 자기 세 자녀를 데리고 투르키예 텔레비전 국영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정부에서 시킨 겁니다. 진정시키려고.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국영방송 텔레비전 앞에선 수산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터키 역사에서 투르키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양심을 찔렀던 놀라운 스피치였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죽은 내 남편이 의미 없이 이 땅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죽인 이 청년들, 이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와 내 아이들은 터키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 살 것이고 나는 내 남편의 묘에 가서 시때때로 꽃을 바칠 것이고 내 아이들은 정든 이곳에서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할 것이고 나는 나와 정들었던 내 이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섬길 것입니다. 남편을 난도질해서 참수시킨 사람들에게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라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2019년 11월 20일 다시 터키의 남부 디아르바키르에서 난민 선교를 하고 있던 저 강화도 출신의 한국인 선교사 김진욱 형제가 또 한 번 공격을 받아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례를 위해서 그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조그만 쪽지 하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맡은 자 충성. 그를 돕고 평신도 선교사로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돕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과 그들을 돕는 선한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터키에서 듣고 있는 소식, 우리 교회 선교사도 터키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부흥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다고 부흥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추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난의 길, 비아 돌로라사의 슬픔의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세상은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옵소서. 쉽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